1절에서 5절 말씀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면에 있습니다. 애기 소리가 나니까 좋네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같이 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 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시간 말아 드리는 귀한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또 가정위에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요, 이 말씀 읽다가 보면 마음이 조금 어려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탄의 자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마땅히 선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승리해야 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처럼 무참하게 칼에 희생당하는 그러한 모순과 같은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요, 세상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피 흘리며 순교를 하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피를 흘리면서 그 길을 걸어갔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역사는 피의 역사, 순교의 역사,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순교와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아마 읽으셔도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이 상징과 비유로 성경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가 나옵니다. 이 음녀는 입고 있는 옷 색깔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는데요, 자주빛 색깔과 또 붉은색 옷을 입고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음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음녀가 활동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주빛 옷과 또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음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구겠습니까? 자주빛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근데 그 음녀의 특징이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음녀가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들을 죽여서 그 피에 취했다. 이 음녀가 앉아있는 이 물은요, 성경이 해석을 해주기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백성들과 무리, 그러니까 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들과 무리, 많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를 따르는 무리가 숫자가 굉장히 많고 또 열국과 방언, 각기 다른 나라 말을 사용하는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녀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불어서 음란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음녀의 배경은요, 전 세계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붉은색 옷을 입고 자주색 옷을 입고 전 세계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요, 수없이 많이 죽인 단체 또는 나라, 종교, 개인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이 음녀가 존재할 텐데요. 요한계시록 17장 18절에서는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땅의 왕들조차도 이 음녀에게 영향을 받을 정도로 큰 성, 그러니까 한 개인이라기보다는요 어떤 큰 성과 거대한 어떤 조직체를 말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큰 권력을 가진 성을 말합니다. 신학자들은요 전 세계에 이렇게 영향을 끼치면서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죽여서 기독교인들의 피에 취한 그 존재는 아마 이슬람일 것이다. 또 공산주의 국가일 것이다. 또 하나는요 천주교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중세 시절에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습니까? 잔인한 방법으로 그렇게 죽였죠. 그리고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모든 왕들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교황이죠. 그러니까 아마 천주교를 지목을 해서 또 공산주의나 이슬람을 지목을 해서 기독교인들의 피에 취한 존재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마지막 때까지 이 음녀는 존재하면서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을 해하는 이러한 일들을 할 것이고 천국에서는요 순교자들이 이 음녀를 고발합니다. 순교자들이 한 말이 있죠. 하나님이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합니까?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도 계속해서 피를 흘리는 이런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순교자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 수가 차기까지 계속해서 이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텐데 그때는 바로 세계의 종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도 우리 신앙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을 하실 수 있다면요 우리는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헤롯 가문은 저주받은 가문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집안이죠. 헤롯 1세였던 이 헤롯 대왕은요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 그 일대에 있는 그 죄 없는 아기들을요 두 살 이하로 다 죽였던 정신병자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은 헤롯 대왕 2세, 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세례 요한을 자기 딸을 위해서 참수시켰던 사람입니다. 이들의 피를 헤롯 3세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사도 야고보를 단칼에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죠. 그렇게 한 이유는요,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끌어보기 위해서 인기를 끌어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의인의 피를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죽여버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헤로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에 의해서 희생된 이 야고보 사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고보 성경을 기록한 그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엄밀히 말하면 그분은 열두 사도 속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순교한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을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을 하셨을 때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을 정도로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요한에 관해서는 성경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의 형 야고보에 대해서는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베드로와야고보와요한은요예수님의총애를특별히받았던세사람이죠그래서변화산상에올라가실때도예수님께서는이세사람야고보를포함한이세사람을데리고갔습니다특별히베드로와야고보와요한은요예수님께서변화산상에서영화로운모습으로천국의모습으로변화되는그모습을이두눈을뜨고정면에서똑똑히보았던사람이죠그러니까죽음에 대해서이들은요생각을조금다르게할수있습니다왜냐하면죽어도산다라고하는것을눈으로직접예수님의변화된모습을제일먼저보았던사람들이기때문에그렇습니다예수님과살로메가나눈대화를아마아실겁니다야고보와요한의어머니그살로메가예수님을찾아와서부탁을했죠사실이살로메는요예수님을물질적으로많이지원을했던여인이었습니다그래서예수님에게나와서이렇게이야기를할수있을만한자격이있는사람이었습니다알고보면은나의두아들을주의나라에서한명은우편에한명은좌편에앉게해주십시오그때예수님께서하신말씀이있습니다너희가구하는것을알지못하는도다너희가내가마시려고하는이잔을마실수있겠느냐그랬을때할수있습니다너희가과연내잔을마시려니와이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아마이때예수님께서는야고보의미래를이미보고계셨던것같습니다사도들중에서제일먼저순교에동참을하게될이야고보사도를미리그때보셨던것같습니다그래서결국이야고보사도는요열두사도들중에서순교의면류관을제일먼저머리에쓰게됩니다성도에게있어서최고의명예는요순교아니겠습니까이것은원한다고해서주어지는것도아니고또원하지아니한다고해서안찾아오는것도아닙니다하나님께서주기로작정한사람에게주시는것이죠이가룟유다와사도요한을제외하고나머지사도들은요모두가다이야고보사도의뒤를이어서순교자가되었습니다베드로와안드레시몬은십자가에달려서죽었습니다베드로는예수님처럼나는죽을수없다어떻게내가예수님처럼예수님과동일하게그렇게십자가에달려죽을수있겠는가해서거꾸로메어달려서그렇게순교를했습니다안드레도나도예수님처럼죽을수없다그래서예수안드레는요 X자 이렇게온몸이사지로찢겨져서 X자 십자가에달려서그렇게죽었다고그러면시몬도십자가에서죽었습니다마태와야고보는칼에죽었습니다작은야고보는톱에힘을받아서죽었습니다톱으로잘려서죽었습니다유다는화살에맞아죽었습니다빌립은참수형을당했고도마는인도에까지와서복음을전하다가창에찔려서죽었고바돌로매는산채로가죽이벗겨져죽었습니다그들은지금금면류관을쓰고예수님의좌우편에앉아있을것입니다유일하게사도요한은요밧모섬에유배를갔다가거기에서요한계시록을기록을하고석방이되어서지금의터키에가서거기에서오랫동안복음을전하다가많은제자들을길러내었습니다폴리갑이라든지이그나티우스라든지이런사람들이바로이사도요한이오랫동안살면서길러내었던하나님의제자들이었습니다자연사한성이사도는요한이유일합니다요한계시록21장14절말씀에그성의성곽에는예루살렘새예루살렘을말하죠열두기초석이있고그위에는어린양의열두사도의열두이름이있더라사도들의그이름이여거기에기록되는영광을안았습니다이영광스러운순교의잔을제일먼저마신사람이야고보였습니다그는주님이마시는그잔을자신도마시고주님의오른편에앉는그영광을얻었던것입니다기독교역사는요이와같이죽음의역사이고피의역사입니다이피흘림이없는지역에서는요기독교가그렇게 활발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교가 있어야,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교회가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실 어떻게 죽었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사도들 모두가 믿음으로 그 죽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차하게 살고자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었죠. 바로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난 다음에 헤롯 아그립바는요, 베드로도 잡아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일 베드로를 처형할 계획이었습니다. 사형을 하루 앞둔 지점인데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우리 12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죽음을 초월하지 않은 이상은 사실 그런 또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일 죽음을 앞두고 오늘 평안하게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죽을 것인데 오늘 어떻게 잠이 오겠습니까? 아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텐데요, 베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에게는 가족들이 있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고, 그리고 아내와 함께 선교 사역을 다녔었는데요, 아내가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 밟히기 때문에 내일 내가 죽을 것 생각을 하면 오늘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베드로는요, 편안하게 잠을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울 때까지도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축복이죠. 이러한 평안함, 죽음 앞에서조차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여유로움과 평안함, 이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사도 이 안드레는요,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오늘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요, 안드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순간을 너무나 기쁘게 기다려왔습니다. 십자가에 그 죽음을요, 너무나 기쁘게 기다려왔다라고 그럽니다. 도저히 맨정신을 가지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죽음을 앞둔 베드로의 모습이나 또는 동생 안드레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순교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이것은 성령의 힘과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 비단 순교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령의 힘과 성령의 도와주시는 그 능력이 없으면은 우리는 오늘 이 순간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삶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죽음까지도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것이고, 그 어떤 것이라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패기도 아니고 자만도 아닙니다. 삶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 그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 능력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순교사나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야만이 우리는 이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순교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 말을 했던 고린도전서 15장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도 날마다 죽노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던 것처럼 나도 죽었다. 나도 날마다 죽고 있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을 말하는데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능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셨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신의 본성을 꺾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은요,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순교자적인 날마다 죽는 그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라고 해서 왜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모습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이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담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한 것이죠. 세상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구나. 이것을 베드로가 이미 터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마음 속에는 나는 죽어도 산다, 영화로운 모습이 있다, 천국이 있다는 이것 때문에 당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사실 우리가 염려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추석인데 이번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났고 죽음을 맞이한 그런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어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일단 엎드려서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그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도 사람이니까 두려웠겠죠. 그러나 주의 말씀처럼 다 아뢰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염려를 주님 손에 맡겼을 것입니다. 내 아내도 내 가정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이 쇠사슬에 매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가정도 교회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아마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서 스르르 그냥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너무나 평안한 잠을 자는 이 베드로를 보면은 조그만 일로 인해서 또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는 그런 말들과 그러한 일들 때문에 그 염려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의 전쟁이나 베드로의 전쟁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왜 그렇고 우리는 왜 이렇게 나약한 존재입니까? 제가요 이 베드로 이야기를 그래도 그들은 사도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야고보나 베드로나 안드레나 바울이나 그들은 우리와는 좀 다른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나라 초기에 믿음을 가지고 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들은 어떻게 마지막을 받아들였는가? 제가요 이렇게 살펴보다가 보니까 최본능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분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서 사도 바울과 전혀 다름이 없고 베드로와 다름이 없는 그런 믿음의 선배였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939년에 이분이 잡혀서 엄청난 고난을 받습니다. 형무소에서 그 징계를 당하죠. 고초를 당하게 됩니다. 원래 처음에는 이 최근능 목사님은요, 그 신앙생활을 잘 하던 분이 아닙니다. 공금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갔다가 또 유배를 당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33세에 전도를 받고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늘에서 불벼락이 자기 위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꿈속에서 자신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예수에 취해서 성경 읽고 찬송하고 다니면서 예수 천당 이 복음을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39년에 감옥에 갇혔죠. 형사들이 막 매를 치면은 예수 천당 막 그 소리를 외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시끄럽게 예수 천당이라고 외치느냐 물어보았더니 내 몸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어서 나를 때리면은 내 몸에서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감옥에서 얼마나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는지 그 찬송이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이러면 성경 읽으라는 거죠.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이 찬송을 듣고 배웠다라고 그럽니다. 최봉성 목사님 1944년 4월에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요. 1944년 3월 1일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마음속에 너무 강력하게 금식 기도하라고 하는 그 감동이 마음속에서 막 밀려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1944년 3월 1일, 금식 기도 40일 작정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사모님이요. 너무나도 맛있는 음식을 잔뜩 준비를 해가지고 면회를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면회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면회를 하냐면은,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사모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 말씀을 그렇게 주고 받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날은요 면회를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내가 금식기도 작정한 것을 사탄이 알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으로 시험을 한다면서 그 음식을 다 받아가지고 죄수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날부터 40일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분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은요, 이 40일 금식 기도였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몸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4월 11일 날, 평양 기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이 최근능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한 소식을 듣고, 산정현 교회, 장대현 교회, 스문박 교회 성도들이 기혈병으로 막 병원으로 몰려와서 목사님하고 막 부르면서 울고 있는데 몸이 너무나 쇠약해졌습니다. 최근능 목사님이요, 이 최봉성 목사님이죠 원래 이름은 성도들의 손을 붙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어서 고맙습니다. 또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이기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했지요. 고맙습니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그 최근명 목사님 당대의 신앙인들이 이분들이 다 사도 바울과 비교도 전혀 꿀림이 없을 정도로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이와 같은 사도들과 비교를 해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분 입에서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박관준 장로님 너무나도 아름다운 순교자들 아닙니까? 이기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신사에 참배하지 않기 위해서요 목숨을 걸었던 분들입니다. 죽을 고생을 해 나가면서도 신사 참배하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만 내가 고개를 숙이지 다른 그 어떤 신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손양은 목사님, 이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당대에 같은 시대에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이름을 보면서 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그 최근농 목사님의 주치의가 누구였냐면요, 장기려 박사였습니다. 이런 장기려 박사님 잘 알지는 못하실지도 있지만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분은 예수님을 닮은 성자였습니다.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분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될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그는 많은 사랑의 의술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이 장기려 박사가 면회를 사절시키려고 그랬었지만 나를 위해서 오는 형제들을 내가 기쁘게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일일이 성도들을 다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병원에서 15일 동안 따뜻한 그런 간호를 받으면서 찾아오는 교우들을 만나보다가 1944년 4월 25일 오후 1시에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인과 아들과 딸과 성도들을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전부가 왔구나, 나를 오라고 하신다, 그러면서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라고 하는 찬송, 저는 이 찬송 좀 찾아보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생과 수고 다 지나간 후, 이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의 품으로 그는 옮겨갔습니다. 75세였습니다. 이것이 최근 목사님의 마지막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난 다음 4일 후에 이렇게 최근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최봉석 목사님의 생애의 핵심은요, 예수 전당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의 목회는요, 예수 전당 이것이 전부였다고 그럽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굉장히, 죄송합니다, 무식한 목사님이었다고 그럽니다. 신학교에서 공부도 잘 하지도 못했었고 수업시간도 늘 빼어먹으면서 다니면서 전도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예수 천당 외쳐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 다음에 불신지옥,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것만 알던 목사님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무식한, 예수님을 위해서 무식한 바보가 되었지만은 그분만큼 예수님을 많이 드러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 지역에 70여 개의 교회를 세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 목사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전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 순교의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몸은 전체가 다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손을 대기만 하면은 예수 천당에 나왔던 사람입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불신지옥이 그 입에서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 최근능 목사님이 만약 이 시대에 살아 나온다면은 신앙생활을 잘 못했겠습니까? 잘했을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그는 순교자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은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다른 여러 사도들처럼 그렇게 순교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들과 비교해서도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신앙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의 정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이렇게 각기 다른 세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그들도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고 우리도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앙을 따라 산다면요, 우리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순교자적인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초기에 이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사도들의 모습이 사도들의 모습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구나, 우리나라 초기에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게 살아갔었구나,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이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주 안에서 순교자적인 삶, 우리도 우리의 후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사도들과 다름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이들의 신앙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이들의 사랑의 깊이가 어디까지인지,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순교자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후세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최근능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은 목사님이나 한상동 목사님이나 이분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아버지의 어머니 세대를 바라보면서 나도 본받고 싶다,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갔던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 나를 날마다 죽이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신앙인이 되고 싶다, 이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360장 찬송 다같이 믿음으로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